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쿠바에 대한 관광과 경제 제재 일부를 완화하는 것을 폐기하는 새로운 쿠바 정책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전임 행정부의 쿠바와의 일방적인 합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가 여행과 무역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 것이 쿠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고 쿠바 정권만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쿠바의 인권 기록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가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모든 정당을 합법화하며 새로운 선거 일정을 잡을 때까지 쿠바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6일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석방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오 씨에 관해 북한 당국이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원비어 씨의 석방 소식을 환영하지만 그의 상태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 씨가 체포됐을 때 영사 접견을 허용하거나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기본 권리를 보장했다면 지금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원비어 씨의 석방 이유와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할 의무는 북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자신이 사법방해 여부로 조사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해임하라고 건의한 사람에 의해서 FBI 국장 해임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의 주체가 누군지는 확실치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해임을 건의한 것은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위터 발언 내용은 자신이 FBI 국장을 해임한 이후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드러낸 겁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독일의 헬무트 콜 전 총리가 16일 루트비히스 아펜에 위치한 자택에서 향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82년에 서독 총리로 취임한 콜 전 총리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또한 1998년 통일 독일의 첫 총리로 퇴임하면서 독일 역사상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 가운데 최장수 기록도 세웠습니다. 콜 전 총리는 16년 동안 총리로 재임하면서 냉전 시대가 끝나는 것을 지켜봤고 독일의 통일을 주도했습니다. 이와 함께 콜 전 총리는 유럽연합의 형성에도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콜 전 총리는 독일이 통화를 도이체 마르크에서 유로로 바꾸도록 하는데 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말레이시아 총리의 비자금과 관련된 미국 내 자산에 대한 추가 압류에 착수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15일 5억 4천만 달러 규모의 나집 라작 총리 자산에 대한 추가 압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과거 소송을 합치면 미 법무부의 나집 총리 자산 압류 금액은 17억 달러에 달합니다. 나집 총리는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기업에서 빼돌린 자금을 미국 금융기관을 통해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집 총리 측은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동부 장쑤성에서 발생한 유치원 앞 폭발 사건은 정신 이상자의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중국 국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 공안을 인용해 용의자의 자택에서 자체 제작한 폭발 장치의 재료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경찰은 22살의 남성 용의자가 정신질환 병력이 있으며 사건이 발생한 유치원 인근에서 거주했다고 밝혔습니다. 용의자도 폭발 당시에 다른 사건의 희생자들과 함께 숨을 거뒀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6월 17일 토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미 국무부가 오토 원비어 씨의 석방은 대가를 주고 받는 협상이 아닌 조용한 외교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At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the State Department conducted quiet diplomacy to obtain the release of Otto Warmbier.
북한 억류 17개월 만에 혼수 상태로 석방된 원비어 씨의 아버지는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이 북한에서 오랫동안 잔인한 대우를 받은 데 대해 화가 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과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법안이 미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를 각각 통과했습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는 19도에서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m로 일겠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됐던 오토 원비어 씨를 긴급 송환하게 된 과정을 구체적으로 공개했습니다. 북한과의 협상이 아닌 조용한 외교의 결과라고 소개했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오토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뤄내기 위해 조용한 외교를 진행했다고 헤던 워터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At the direction of the president, the State Department conducted quiet diplomacy to obtain the release of Otto Warmbier.
노워트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 2월 본격화된 트럼프 행정부의 억류 미국인 석방 노력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당시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으로부터 관련 정황을 보고받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 석방을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다 취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에 따라 조세빈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지난달 노르웨이에서 북한 외무성 고위관리들과 만나 억류 미국인 문제를 논의했으며 지난 6일 뉴욕에서 북한 외교관들로부터 원비어 씨의 의학적 상태에 대해 처음으로 얘기를 듣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 의료진이 평양에 도착하기 전까지 원비어 씨의 건강 상태를 완전히 파악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틸러슨 장관이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과의 상의를 거쳐 조셉 윤 특별대표의 방북을 지시했고 윤 특별대표는 두 명의 의사와 함께 특별 전용기를 타고 12일 평양에 들어가 몇 시간 동안의 논의 끝에 원비어 씨를 데리고 나오게 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노워트 대변인은 원비어 씨의 송환이 인질 관련 협상을 하지 않는다는 미 정부 원칙의 변화를 뜻하냐는 질문에 협상은 대가를 얻기 위해 무엇인가 포기하는 것이라며 그렇게 규정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A negotiation implies that we are willing to give up something in exchange for something in return. This was not a negotiation. This was bring back. We want to come get our guy.
이번 송환은 협상이 아니라 돌려받은 것이며 미국은 자국민을 데리고 나오기 바란다는 겁니다. 노트 대변인은 또 조세빈 특별대표가 북한에서 나머지 3명의 억류 미국인과 접촉했다고 확인하고 이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편 오토 원비어 씨의 아버지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아들 송환에 대한 심경을 밝혔습니다. 북한의 잔인한 행동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 정권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건장한 22살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에 17개월간 억류된 뒤 의식불명 상태로 귀국한 다음 날,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15일 오하이오주 와이오밍에 소재한 아들의 모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지난해 2월 평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백했던 당시 입었던 똑같은 윗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오토 원비어 씨는 평양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 호텔에서 선전물을 훔쳤다는 혐의로 억류된 뒤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토 원비어 씨는 평양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 혼수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버지 프레드 원비어 씨는 아들이 입었던 옷을 입고 이같이 기자회견을 열 수 있는 것이 기쁘다며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And I'm able to talk to you on Otto's behalf, and I'm able to wear the jacket that he wore when he gave his confession. I'm not confessing, I'm speaking, but
아버지는 지금 심정이 좋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Relief that Otto is now home in the arms of those who love him. And anger that he was so brutally treated for so long. We went for 15 months.
아들이 사랑하는 가족의 품에 돌아온 것은 안심이 되지만 그토록 오랫동안 잔인한 대우를 받은 데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프레드 원비어 씨는 15개월간 아들에 대한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고 그동안 내내 아들이 혼수 상태였다는 사실을 지난주에야 들었다며 가족 전체가 북한 정권으로부터 잔인한 대우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Even if you believe their explanation of botulism and a sleeping pill causing the coma, and we don't, there is no excuse for any civilized nation to have kept his condition secret.
프레드 씨는 아들이 보툴리누스균에 감염됐고 수면제를 먹은 뒤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지만 만약 믿는다고 해도 문명 국가라면 이렇게 오랫동안 환자의 상태를 비밀로 하고 최고 수준의 진료를 받지 못하게 한 데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나의 아들을 이렇게 대우한 데 대해 어떠한 변명도 있을 수 없고 북한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가혹하게 대우한 데 대해서도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북한 당국은 현재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가족도 자신의 가족이 겪은 일을 겪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 원별 씨를 치료하고 있는 신시내티 대학병원은 원별 씨의 뇌 조직이 광범위하게 손상됐다고 밝혔습니다.
His neurological condition can be best described as a state of unresponsive wakefulness. He has spontaneous eye opening and blinking.
신경과 의사 데니엘 켄터 씨는 원별 씨가 현재 의식이 없는 각성 상태, 즉 식물인간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켄터 씨는 원별 씨가 때때로 눈을 뜨고 감지만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주변을 자각하지 못하며 말도 못하고 의식적인 움직임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은 원별 씨가 식중독에 걸렸다는 북한 측 주장은 부인하면서 원별 씨가 보툴리누스 중독증에 걸렸다는 아무런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진은 원별 씨가 왜 신경 손상을 입었는지 확실히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에는 아직도 3명의 미국인들이 억류돼 있습니다. 과거 북한 당국에 억류됐던 유나리 씨는 당시 심리적 압박이 상당했다고 말했습니다. 함재하 기자입니다.
현재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미국인은 김동철, 김상덕, 김학송 씨 등 모두 3명입니다. 이들은 모두 한국계로 김동철 씨는 지난 2015년 10월, 김상덕 씨와 김학송 씨는 각각 4월 22일과 지난달 6일 평양에서 북한 당국에 체포됐습니다. 목사인 김동철 씨에게는 국가전복 음모와 간첩 혐의가, 평양과학기술대학교에서 근무했던 김상덕 씨와 김학송 씨에게는 반공화국 적대 혐의 등이 적용됐습니다. 이들 중 김동철 씨는 지난해 4월 10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북한에 억류된 사람들은 영사 접견이 제한되고 열악한 환경에서 제대로 된 수감자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김동철 씨는 북한에 억류된 지 20개월이 넘었지만 최근까지 미국 정부를 대신해 영사 접견을 하고 있는 평양주재 스웨덴 대사관 측과 접촉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혼수 상태로 지난 1년간 병상에 누워있던 오토 원비어 씨와는 달리 현재로선 이들의 건강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언론들에 따르면 원비어 씨의 석방을 이끌어낸 조셉윤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지난 13일 평양 방문 중 이들 3명을 면담했습니다. 조셉윤 특별대표는 이들의 건강 상태가 모두 양호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남은 미국인들의 석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원비어 씨의 석방을 발표하는 지난 13일 성명에서 3명의 미국인 억류자 문제를 놓고 북한과 계속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09년 북한에 억류됐던 유나 리 씨는 15일 BOA에 당시 참혹했던 억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힘든 점은 이제 바로 내일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게 가장 힘든 거죠. 12년 노동교화소에 가는 형을 받았을 때는 과연 내가 이 북한에서 이런 상황에서 12년을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죠. 또 건강도 이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약해지니까.
올해 초부터 BOA에 근무 중인 유나리 씨는 5개월 억류 기간 동안 가족과의 연락이 단절된 것은 물론 감시자들과의 짧은 대화 외에 아무와도 말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고통스러웠다고 말했습니다. 또 조사관들이 원하는 답변을 듣기 위해 고압적인 태도와 폭력을 행사하려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는 등 심리적인 압박이 컸다고 밝혔습니다. 유나리 씨를 포함해 지금까지 북한에 억류됐다 풀려난 미국인은 모두 13명입니다. 특히 지난 2014년 풀려난 케네스 배 씨의 경우 억류 외국인 중 가장 긴 735일을 북한 측에 붙들려 있었습니다. 반공화국 적대 범죄 행위 혐의로 15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던 배 씨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특사로 파견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 국장에 의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9년 북한에 억류됐다가 풀려난 로버트 박 씨는 억류 당시 끔찍한 고문을 당했다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고 1996년 억류됐던 에반 헌지커 씨는 풀려난 지 한 달도 안 돼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혼수 상태에 빠진 오토 원비어 씨가 북한 측으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나리 씨는 자신은 억류 중 폭력이나 고문을 당하지는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저한테 항상 물을 끓여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아니들 뭐 갇혀 있는데 박테리아 같은 것 때문에 아플까 봐 물을 항상 끓여 먹으라고 해서 또 그런 거는 내가 아프면 안 되나 보다 이 사람들한테라고 생각했죠. 아팠을 때는 굉장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실제로 전문가들은 북한이 억류자들을 일종의 인질로 활용하면서 미국 등과의 정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려 한다고 지적해왔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지난 4월 BOA에 북한 정권은 미국으로부터 인질의 몸값에 해당하는 정책 변화나 지원을 이끌어내기 위해 민간인을 억류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시간 끌기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총회에서 북한의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근거 없는 비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철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스콧 버스비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 부차관보는 15일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widespread and gross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 DPRK.
북한에서 자행되는 광범위하고 중대한 인권 침해와 유린에 대해 계속 깊이 우려하고 있다는 겁니다. 버스비 부차관보는 북한의 공개 처형과 고문, 주민들의 노예화, 자의적 구금과 강제 실종 문제 등을 지적했습니다. 영국 정부도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면서 북한 정권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인권을 증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호주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 보고서 발표 이후에도 북한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는 아무런 징후도 없다면서 실망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COI 권고사항들을 이행하고 특히 중대한 인권침해 가해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일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한국대표부의 김인철 차석대사는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인 인권유린은 중대한 우려 사안이라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The Republic of Korea calls upon the DPRK to pursue change in its policies and system to improve
people's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정책과 제도의 변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김 차석 대사는 한국의 새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 국제사회와 유엔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네바 주재 일본 대표부의 시노 미츠코 차석대사는 북한이 주민들의 인권과 인도적 상황을 무시한 채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 유엔인권 서울사무소와의 협력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국제사회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했습니다.
We request the DPRK to first listen sincerely to the repeated concerns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북한은 국제사회의 거듭되는 우려를 귀담아 듣고 자국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철저히 관찰한 뒤 국제사회의 협력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 밖에 이날 회의에서 노르웨이와 프랑스, 캐나다 등도 북한의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국제사회 이 같은 우려를 전면 배격한다고 밝혔습니다.
My delegation categorically rejects the misleading and provocative remarks on the DPRK made by
제네바 주재 북한 대표부의 문정철 참사관은 북한 인권에 대한 일부 국가들의 비난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 인권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북한 인권법을 2022년까지 연장하는 법안과 북한의 외부 정보 유입을 확대하는 법안이 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를 각각 통과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미 하원 외교위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가 15일 북한 관련 두 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All those in favor say aye.
Aye.
Opposed? In the opinion of the chairs, the ayes have it, and the measure considered in block are agreed to.
아태소위가 이날 채택한 법안은 북한 인권법을 5년 더 연장하는 재승인 법안과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 법안입니다. 북한 인권법은 지난 2004년 미 의회에서 처음 채택된 뒤 2008년과 2012년 두 차례 연장을 거쳐 올해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앞서 두 차례 연장 법안을 발의했던 공화당의 일리아나 로스 레티넨 의원이 이번에도 재승인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로스 레티넨 의원은 이날 심의에서 북한 인권법 연장을 통해 북한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미국의 노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very day under the Kim regime, North Koreans are suffering unimaginable horrors. They live under constant fear of arrest, of disappearance, of execution.
로스 레티넨 의원은 김 씨 정권 하에서 북한 주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공포를 겪고 있다며 북한에서 법치주의, 정의, 표현의 자유는 전무하다고 지적했습니다. 2022년까지 연장될 북한 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의 미국 난민 정착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과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와 비영리 기구들에 대한 재정 지원도 포함됐습니다. 또 국무부에 북한 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두도록 했고 방송을 통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북한에 전달하도록 했습니다. 북한 인권법 제정 이후 이 법에 근거해 2006년 이후 모두 212명의 탈북자가 난민 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했습니다. 소위원회는 이날 2017 권리와 지식 전파와 증진 법안도 채택했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테드 요호 소위 위원장은 이 법이 북한 내 정보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is bill will expand the authority of the president and the broadcasting board of governors to transmit and distribute information inside North Korea.
요호 위원장은 김 씨 정권의 권력을 약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자유를 확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법안은 2017 북한 법안으로도 불립니다. 기존의 북한 인권법은 미국이 대부 라디오 방송을 지원하도록 했지만 이날 통과된 법안은 이를 보다 세분화해 뉴스는 물론 미국, 한국, 중국 등지에 대중음악, TV 프로그램, 영화 등을 송출하도록 했습니다. 또 북한 헌법, 세계인권선언, UN 북한인권조사위원회에 명시된 인권, 법치, 자유 등에 대한 내용을 북한에 한국어로 방송하도록 했습니다. 대북 정보 유입의 수단도 다변화하도록 했습니다. 기존의 라디오 방송 외에 휴대용 저장장치 USB, 소형 SD, 음성, 영상, 재생기, 손전화, 무선 인터넷, 웹페이지, 무선 통신 등 전자 매체들을 활용하도록 한 것입니다. 두 법안은 앞으로 외교위원회와 하원 전체 회의 표결을 거친 뒤 상원으로 넘겨집니다. 상원에도 현재 아태소위를 통과한 두 법안을 통합한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이 계류 중입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에 찬성하는 여론이 50%를 넘고 반대 여론이 지난 1월보다 감소했다는 조사 결과가 16일 나왔습니다. 여론조사기관인 한국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사드 배치 찬성은 53%, 반대는 32%로 집계됐습니다. 갤럽은 중국의 경제적 보복 조치가 강화됐던 지난 1월 조사에서는 찬성 51% 대 반대 40%로 찬반의 격차가 11%포인트였지만 새 정부 출범 초기인 현 시점의 여론은 사드 배치가 공식 발표된 직후인 지난해 7월과 비슷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거듭 제시했습니다.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과 다른 입장임을 내비쳤습니다. 백성원 기자입니다.
국무부는 미북 대화의 조건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Our position has not changed. For the DPRK, for us to engage in talks with the DPRK, they would have to denuclearize.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15일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을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를 해야 대화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또 미국은 북한이 그런 단계를 밟는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대통령의 제안이 미국을 북한과의 협상 테이블로 복귀시킬 만한 충분한 조건이 되는지 여부를 함께 묻는 질문이었지만 미국의 요구는 도발 중단을 넘어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겁니다. 노트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적 행동들을 매우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의 이런 종류의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하고 있지만 전혀 그럴 조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We remain very concerned about their provocative actions that they continue to take. We continue to call on them to de-escalate those types of actions, but we are nowhere close to that.
국무부의 이 같은 입장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단호해진 미국의 대북 접근법과 한층 강화된 관여 조건을 보여줍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4월 27일 미국 공영 라디오 NPR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올바른 의제로 대화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단순히 핵미사일 개발을 현 수준에서 몇 개월 혹은 몇 년간 멈췄다가 다시 재개하는 건 올바른 의제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North Korea has to decide they're ready to talk to us about the right agenda. And the right agenda is not simply stopping where they are for a few more months or a few more years and then resuming things.
이어 다음 날 유엔 안보리에서 대화의 선행 조건을 언급하면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14일 VOA에 미국은 신뢰할 수 있는 한반도 비핵화 대화에 열려 있지만 어떤 대화든 재개되기 위해선 사전 조건이 바뀌어야 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기조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한국 정부는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하라고 북한에 거듭 촉구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미한정상회담 결과를 지켜보며 대응해 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도발을 중단하고 하루빨리 남북관계 개선의 길로 나올 것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이유진 부대변인은 16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6.15 공동선언 17주년 기념식 축사를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동안 대화 제의를 꾸준히 해오셨던 것을 조금 더 구체화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제의에 대해서 또한 민간단체의 접촉, 교류 이런 신청에 대해서 호응에 나올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문 대통령은 축사에서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의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축사에서 역대 정권의 남북 합의로 되돌아가자며 이런 제안을 한 데 대해 북핵 등 한반도 문제를 놓고 국제사회와 협력하되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풀겠다는 해법의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를 위해선 북핵 문제로 한반도 위기가 커지고 있는 현재의 흐름부터 차단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관측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기자들을 만나 북핵 동결이 대화의 전제 조건이라는 데 동의한다며 북핵 문제에서의 국면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남북관계를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끌어나가는 건 분명하지만 이는 많은 국제 상황과 연계돼 있고 특히 북핵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해 북핵 문제에서의 국면 전환이 꽉 막힌 남북관계의 돌파구가 될 수 있음을 내비쳤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호응 여부입니다. 북한은 연일 자주냐 외세 추종이냐 선택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며 기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북한 대남기구인 민족화해협의회 대변인은 15일 담화에서 미국의 핵전쟁 도발에 대처한 자신들의 자위적 국방력 강화 조치를 시시콜콜 걸고 들었다고 한국 정부를 비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이런 입장이 단기간 내에 바뀔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북한이 본격적으로 협상에 나서기 전에 자신들의 핵무력 고도화를 마무리 지으려 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관측입니다. 한국의 민간연구기관인 굿파머스 연구소 동용승 소장은 이달 말 열리는 미한 정상회담 결과가 북한의 대응 방향에 변수가 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북한은 지금 현 시점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 이제 대통령이 큰 그림을 제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르는 후속적인 작업들, 구체적인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우선은 한미정상회담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올 것인지 그리고 그 이후에 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북한에 대한 대화 제의로부터 이제 실마리를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한국 외교부사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북한과의 대화의 전제 조건을 아직 분명하게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도 문 대통령의 제안을 심사숙고하며 조율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비핵화의 의지를 보이면 대화하겠다 이런 입장이지만 결국 대화 전제 조건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조율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문제는 원비어의 어떤 혼수 상태 이 문제가 북한에 대한 여론 악화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떻게 추가 변수로 작용하느냐 이게 조금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시네요.
일각에선 미한 정상회담 결과와 무관하게 한국 정부가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등의 막후 접촉을 통해 북한 측의 의중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내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평양은 지금 시간입니다.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공동선언에 합의한 지 17주년이 됐습니다. 남북한은 당시 갈등과 대립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관계로 바꿀 것을 다짐했지만 북한의 거듭된 핵실험과 도발로 인해 남북관계는 원점으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최영기 기자입니다.
17년 전인 2000년 6월 15일 한국의 김대중 대통령은 평양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입니다.
이 두 사람은 공동성명에 대해서 완전히 합의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남북한의 두 정상이 합의한 6.15 공동선언은 남북대화 정례화와 경제협력 그리고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 5개 항의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6.15 선언 이후 남북 간에는 화해와 협력의 분위기가 고조됐습니다. 남북 장관급 회담이 열렸고 남북 간 도로와 철도 연결이 추진됐습니다. 또 12차례에 걸쳐 12,000여 명의 이산가족이 상봉했습니다. 그해 9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올림픽에서는 남북한 선수단이 한반도 깃발을 들고 공동 입장해 큰 박수를 받기도 했습니다.
남북한의 하나가 되는 모습을 전 세계 60억에 화신을 하고 있는 남북한 11만 8천 관중들 많은 박수로 하나가 된 코리아를 환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17년이 지난 현재 남북관계는 최악의 상황입니다. 남북 화해의 상징인 개성공단은 폐쇄됐고 민간 교류와 남북한 간 연락을 위한 군 통신선과 판문점 연락관 접촉마저 끊겼습니다.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 장관은 남북관계가 이렇게 악화된 건 북한에 거듭던 핵실험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합니다.
문제는 그동안에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하나 생겼지요. 그것이 바로 핵입니다. 핵 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핵 문제로 인해서 엄청나게 큰 장벽에 지금 부닥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이 핵 문제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킨 최대 그 장애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만약에 없었더라면 남북관계는 굉장히 많이 발전됐겠죠.
북한은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을 시작으로 2009년과 2013년 그리고 지난해 1월과 9월 모두 5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실시했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디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핵 문제와 함께 남북 경제협력을 앞세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이 북한에 상응하는 긍정적인 행동을 끌어내는 데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fforts and investments as part of the Sunshine Policy were really not producing much in the way of
북한의 계속되는 핵실험과 수십 차례 미사일 발사는 한국에 엄청난 안보적 위협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개성공단을 통해 유입되는 달러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2월 개성공단을 폐쇄했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앞서 2010년 3월 북한은 서해에서 잠수함으로 한국 해군함정 천안함을 공격해 해군 장병 46명이 숨졌습니다. 이어 11월에는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해병대 병사 2명과 민간인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러자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모든 남북교역과 인적교류를 중단하는 5.24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천안함 침몰은 대한민국을 공격한 북한의 군사 도발입니다. 북한은 자신의 행위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남북 간 교역과 교류도 중단될 것입니다.
이제 6.15 선언의 주역들은 모두 세상을 떴습니다. 한국의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9년 8월 서거했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도 2011년 12월 타계했습니다. 이어 등장한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박차를 가하면서 남북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지 않으면 조건 없이 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서울에서 열린 6.15 남북정상회담 17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의 추가 도발을 중단한다면 북한과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설 수 있음을 분명히 밝힙니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합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무릎을 마주하고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기존의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해 나갈지 협의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북한에게 완전한 폐기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그리고 미북 관계 정상화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 도발 중단을 촉구한 문재인 대통령의 축사에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최원기입니다.
이번 주 자유아시아 방송 RFA의 한반도 관련 보도를 살펴보는 주간 RFA 소식 시간입니다.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국제방송 RFA는 이번 주 무슨 소식을 전했을까요? 심현지 기자입니다.
북한에 17개월 동안 억류됐다 혼수 상태로 석방된 미국인 오토 원비어 씨 문제에 대해 북한의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국제인권단체가 주장했습니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둔 휴먼 라이츠 워치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 담당 부국장은 14일 자유아시아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20대의 건강한 미국 대학생이 의식불명 상태로 석방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버트슨 부국장은 북한은 원비어 씨와 그의 가족에게 극도로 부당한 행동을 자행했다며 억류 기간 중 원비어 씨에게 누가 어떤 행위를 가했는지 밝혀내고 재발 방지를 위한 북한 당국의 조치를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학생의 짓궂은 장난에 대해 단순한 벌금형이 아니라 15년 노동교화형을 선고한 것은 정치적 협상을 위한 압박의 도구로 최대한 활용하려는 북한의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원비어 씨는 미국 버지니아 주립대 3학년에 재학 중이던 지난해 1월 북한 관광에 나섰다가 평양 양각도 호텔에서 정치 선전물을 훔치려 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독일 주재 북한 대사관이 여전히 상업적 임대 행위를 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독일 정부는 지난달 10일 북한 대사관이 공관 건물 일부를 빌려줌으로써 운영하고 있는 시티 호스텔 베를린의 상업적 임대 행위를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자유아시아 방송이 확인한 결과 이 호스텔은 여전히 인터넷과 전화를 통해 예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호스텔 직원은 현재 영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여름에는 유럽으로 여행을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 6월 예약은 거의 꽉 찬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베를린 주재 북한 대사관은 지난 2004년쯤부터 임대 사업을 시작해 매달 약 4만 유로, 미화 4만 5천 달러 정도의 수입을 올려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지난해 11월 채택한 대북 제재 결의 2321호는 북한이 해외 공관을 임대해 돈을 버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여성과 관료 등 309명이 지난해 싱가포르를 통해 자본주의 경제와 경영 연수를 받았다고 자유아시아 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대북 교류와 교육 지원을 하는 싱가포르의 민간단체 조선 익스체인지는 12일 보고서에서 지난해 북한에서 6차례, 해외에서 3차례, 총 9차례 연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이 단체의 연수 프로그램에 참가한 북한인은 지난해 399명을 포함해 총 1,700여 명에 이릅니다. 특히 여성에게 사업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교육 연수에는 북한 28개 단체나 기관에서 10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간 RFA 소식 심현지입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민간단체가 매주 다양한 주제로 한반도 미래와 관련한 관심사들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다양한 사업과 활동을 하고 있는 사단법인 한반도 미래재단에서는 매주 수요일마다 통일 관련한 전문가를 초대해 강연을 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제54차 한반도 미래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 미래 포럼은 한반도 주변 국가와의 관계를 통한 미래 설계를 위하여 2009년부터 지속적으로 중국의 한반도 정책
한반도 미래 포럼인데요. 지난 14일 제54차 한반도 미래 포럼이 열렸습니다. 한반도 미래재단 구천서 회장입니다.
한반도의 미래는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통일이라는 그런 우리 민족적인 염원, 또 하나는 한반도의 미래가 평화롭게 번영되게 잘 살아야 되는 이 두 가지 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양대 축을 어떻게 하면은 모든 전문가들의 그런 뜻을 모아서 국민에게 또 국가에 도움이 될까 이런 생각에서 한반도 미래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14일에는 소설가이자 민주시민 아카데미 김홍신 원장을 초청해 인생사용 설명서라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한반도 미래재단은 1인당 국민소득이 3,000불이 안 되는 인도 북동쪽의 작은 나라인 부탄은 국민 행복지수가 높고 또 복지국가로 성숙한 북유럽 국가들 역시도 높은 국민 행복지수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도 이들 국가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포럼 주제를 선정한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제 남북 간에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차이가 있지만은 삶의 질의 차이는 지금 측정하기 어렵습니다. 단 어쨌든 우리는 통일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런 통일이라는 과제와 남북한 간의 생활의 질 이런 데 있어서 어떤 어느 것이 행복의 기준이 될 것인가 막 그러한 좋은 말씀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소설가 김홍신 씨는 마이크를 넘겨받고 우리는 북한에서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을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54차 한반도 미래 포럼에서 인생사용 설명서라는 주제 강연을 통해서 괴로움보다 중요한 것이 자유로움이며 북한 주민들에게 이 자유를 누리게 해줘야 되고 그것이 우리에겐 사명 같은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주제가 인생 사용 설명서인데 왜냐하면은 사람 사는 게요 누구나 다 똑같은데 자기만 불편하고 아프고 고뇌하고 시끄럽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다 산다는 게 그래요. 근데 그걸 어떻게 정리해서 나한테 유리하게 사는가? 내가 세상의 주인이잖아요. 그런 어떤 사람답게 사는 모습 공유하자 그런 의미의 강연을 합니다.
또 김홍신 원장은 통일 이후 우리 민족이 즐겁게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지금 현재의 행복과 자유를 찾아서 인생의 정답이 아닌 명답을 찾아가야 할 때라고도 했습니다. 김홍신 원장은 현재 통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일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지금 그 법륜스님하고 같이 그 평화재단을 이사를 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남북 그 평화적 그 통일 준비하고 있고 제가 또 통일의병 대표예요. 그래서 지금 한 1500명 정도 의병이 있는데 여기는 교육을 받고 선서를 하면 군번이 나와요. 통일을 준비하는 걸 지금 모색하고 연구하고 토론하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매주 수요일마다 다양한 전문가들이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해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설명하고 있는 이 한반도 미래 포럼. 매주 빠지지 않고 참석하고 있는 한 탈북 학생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전문 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와서 포럼을 하니까 처음에 들을 때 더더욱 이제 경제 같은 거 할 때는 되게 듣기가 어려웠는데 오늘 같이 뭔가 인생 관련된 주제를 할 때는 더더욱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이제 그 매번 하실 때마다 포럼을 할 때마다 주제가 되게 다양한데 그 주제를 할 때마다 이제 북한이 빠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거나 모든 걸 말씀을 할 때 그래서 통일이나 아니면 생각 안 했던 부분들에서 이제 전문적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 건 좀 좋은 것 같아요.
김홍신 원장은 남북이 분단된 지 70년이 넘은 지금 남북 국민의 얼굴 그리고 모습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100년 후에는 전혀 다른 민족이 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평화적이고 아름다운 통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통일을 준비하려면 우리가 남북이 먼저 동서갈등부터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다음에 이제 통일됐을 때 북한을 어떻게 북한 그 주민들을 어떻게 그 우리 영역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더불어 사는 삶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미리 연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오늘 함께 조금씩 나눌 거예요. 우리 역사에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 모든 것이 낯선 미국 땅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야만 했던 사람들.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When I came here, I couldn't speak English.
미국에 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직업도 없었고 친구도 없었죠. 하지만 제겐 희망이 있었고 꿈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이제는 미국인으로 살아가는 이민자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매주 월요일 밤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시간에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I am American.
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대체로 맑겠으나 동해안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9도에서 19도, 낮 최고 기온은 19도에서 32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1.5m, 서해 0.5m로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대체로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조금 끼고 오후에 맑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9도, 낮 최고 32도입니다. 중강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31도입니다. 신의주 18도에서 28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계 아침 최저 16도, 낮 최고 32도 예상됩니다. 황해도도 대체로 오전에 구름 조금 끼겠고 오후에 맑겠습니다. 개성 신계 지역은 하루 종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18도, 낮 최고 26도입니다. 개성 아침 최저 17도, 낮 최고 28도 예상됩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은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16도에서 27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해산 오전엔 구름 많겠지만 오후에는 맑은 하늘 보실 수 있습니다. 기온은 12도에서 30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선봉 구름 많은 가운데 기온은 13도에서 19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삼지연 오전에 구름 많고 오후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 9도, 낮 최고 25도입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6월 17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 쿠바에 대한 관광과 경제 제재 완화를 폐기하는 새로운 쿠바 정책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에서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릭 스콧 플로리다 주지사 등이 배석한 가운데 서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에 앞서 행한 연설에서 전임 행정부의 쿠바와의 일방적인 합의를 취소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임 행정부가 여행과 무역에 대한 제재를 완화한 것이 쿠바 국민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았고 쿠바 정권만 부유하게 만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쿠바의 인권 기록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바가 모든 정치범들을 석방하고 모든 정당을 합법화하며 새로운 선거 일정을 잡을 때까지 쿠바에 대한 어떤 제재도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16일 북한에 억류됐다 혼수상태로 석방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에 관해 북한 당국이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원비어 씨의 석방 소식을 환영하지만 그의 상태에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원비어 씨가 체포됐을 때 영사 접견을 허용하거나 직접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하는 등 기본 권리를 보장했다면 지금의 상황을 막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퀸타나 특별보고관은 원비어 씨의 석방 이유와 상황을 분명하게 설명할 의무는 북한 정부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독일의 헬무트 콜 전 총리가 16일 루트비히스 하펜에 위치한 자택에서 향년 87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1982년 서독 총리로 취임한 콜 전 총리는 베를린 장벽 붕괴 이후 독일 통일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또한 1998년 통일 도국의 철 총리로 퇴임하면서 독일 역사상 민주적으로 선출된 총리 가운데 최장수 기록도 세웠습니다. 콜 전 총리는 16년 동안 총리로 재임하면서 냉전 시대가 끝나는 것을 지켜봤고 독일의 통일을 주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자신이 사법방해 여부로 조사받고 있음을 확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넷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에 연방수사국 FBI 국장을 해임하라고 건의한 사람에 의해서 FBI 국장 해임 문제로 조사를 받게 됐다며 마녀 사냥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조사의 주체가 누군지는 확실치 않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의 해임을 건의한 것은 로드 로젠스타인 법무부 부장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트위터 발언 내용은 자신이 FBI 국장을 해임한 이후로 특검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드러낸 겁니다. 미국 당국자들은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의 지도자 아부바카르 알바그다디가 공습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러시아군은 16일 ISIL 지도자들을 겨냥한 자신들의 지난 5월 말의 공습 중 알바그다디가 사망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한 고위 당국자는 미국은 그가 사망한 것으로 확신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그 같은 이야기 속에 많은 결점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리아와 러시아 등 다른 동기와 의도를 가진 나라들이 그 같은 잘못된 혹은 성급하거나 부정확한 주장을 하는 것을 너무 많이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 동부 장쑤성에서 발생한 유치원 앞 폭발 사건은 정신 이상자의 고의적인 공격이라고 중국 국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신화통신은 중국 공안을 이용해 용의자의 자택에서 자체 제작한 폭발 장치의 재료가 발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벽에서 죽을 사, 망할 망 등의 글자가 써 있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